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8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치러야 했을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일치되어 있을 때였는가 하면 정반대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1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엘리메스는 오아시스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는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17장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은 평야를 뜻하는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비딤에는 당연히 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대판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물도 주지 못하면서 왜 출애굽을 하게 했느냐? 최소한의 욕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바이면 차라리 나오지 말게 하지 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르비딤까지 인도한 것이 그가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손으로 튀겨서 그 침이 튀는 방향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늘로 신발을 날려서 그 신발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인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신광야에 이곳까지 오게 된 이 르비딤까지 오게 된 그 노정들은 단지 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거쳤던 경로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에서 민수기 33장 12절에서 14절이 이러합니다. 신 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신광야와 르비딤 사이에 돕가와 알루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그 두 지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의 사건들은 단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이고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곳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실 물이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거세게 반응했는지 모세가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리었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상대하는 일이 이제는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돌을 던진다는 것은 돌을 그 맞는 사람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배척할 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다윗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적국이었던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가졌습니다. 그 블레셋의 한 지파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잘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지방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스는 이때야말로 사람들에게 다윗이 완전히 이 블레셋 쪽으로 귀화했음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과 함께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장터에 나갔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에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우리 보고 나가게 해놓고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들과 가족들 또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마을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고 난 후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였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사무엘상 30장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현재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인 수전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눈이 뒤집혀 뒤로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과 예수님의 답변을 요한복음 10장 31절과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유한한 인간 또 천박한 인간으로 보이는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동일한 존재라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자 유대인들이 분노에 차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로 스데반을 쳐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스데반은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될 존재,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에 극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인데 그 물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가 되었는데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고 또 우물을 퍼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는 바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첫 그 재앙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쳤으면 거기에서 피가 터져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를 모세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명명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무리바는 소송을 뜻하는 법정 용어 리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정말 살아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 또는 무리바는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장소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시편 95편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 각자에게는 마사 또는 무리바와 같은 장소는 없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얻었는데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사약하게 하셨도다. 이 구절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의 표현이 좀 더 실감나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지라도 영원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는 영양실조가 걸렸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문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우가 가득할 때에 외환마저 당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딤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는데 그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에서의 아들이 만약 첩을 얻지 않았다면 아말렉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갈 때문에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대부분 화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언제나 바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자신들의 땅으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 먼저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에 군인들이 아니라 노예들이었습니다.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지배자가 힘을 갖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늘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가에서 원주민들이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에 빠져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학문에 몰두한다든지 상권을 쥐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지배자들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노예들이 군사적인 힘을 갖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사적인 힘을 가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 전체 자체가 무기력한 집단입니다. 게다가 계속된 행군으로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뒤에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 쳐버렸습니다. 아말렉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단지 뒤쳐져 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쳤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최근에도 한 중학생 남자와 여고생이 따돌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일로 인해서 온 국민의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을 누르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말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합니다. 반면에 법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 준법과 탈법 또는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있어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의 중요한 원칙은 치면 이길 수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삼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을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그 장정은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들의 전직이 노예였고 현재 의욕 충만, 사기 충만의 상태가 아니라 불평 충만, 원망 탱천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전쟁, 싸움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환난이라고 하는 전쟁터 속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궤도니라.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싸움은 내 욕망대로 싸우면 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은 나를 바르게 세우는 싸움이고 상대를 바르게 세워주는 싸움입니다. 나를 영원에 잇대어 놓는 싸움이고 상대도 함께 영원에 잇대어 놓는 싸움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에도 여러 곳에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가 491장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79장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4절 뒷부분이라 합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뿐만 아니라 찬송가 346장부터 360장까지 15장이 그 주제가 분투와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들로 가득합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아말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뒤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씀에 다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술을 잘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거의 필름이 끊기는데 술을 먹은 날은 집에서 깬 날보다 파출소에서 깬 날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서도 도벽을 아직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곤 하는데 쇼핑만 다녀오면 내가 사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집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 이전 직장에 있을 때는 퇴직금도 다 날렸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다 끊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폭군입니다. 밖에서는 친절한 영애씨인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버럭 명수가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다 말했는데 왜 당신은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당신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자 다섯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문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사는 언제나 그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싸우게 하고서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80대가 지났어도 지팡이라도 한번 휘둘러서 적군을 물리쳐야 할 것 같은데 산 정상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서 말입니다. 이 싸움이 단지 군사력이나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인데 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훌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훌이 누구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셋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 혼자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날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보이는 아말렉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물리치는 것이 승리하는 것 같은데 전장에서의 승리가 보이지 않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중요성도 아주 아주 큽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딱 한 번 그 교인들이 교회 행사로 토론회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교회 부흥에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인가 기도인가 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좀 더 우세했던 것은 행함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자 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하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전에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상대방의 외모, 학교 졸업장, 직장, 재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인격을 지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을 기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손을 드는 것은 기도보다도 맹세의 표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은 언제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손 좀 빌려주세요. 그건 힘을 빌려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손이 짧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모세의 기도, 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에 있는 모세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앉아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계속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의자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서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손도 다 올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합니다.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잡아주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려오지 않다는 고정시키다의 뜻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통로인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독불장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수성가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손으로 승리하는 법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하는 신수성가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히브리 원문에는 그 13절은 그래서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은 그들의 뛰어난 무예 솜씨나 전략, 전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나의 머리 좋음이나 나의 계획의 치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 사울 왕 때와 다윗 왕 때에 크게 진멸당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제단을 쌓은 모세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싸움의 승리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율동하며 부르던 노래 중에 그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그 다음 뭐죠? 내 기쁨, 그렇게 돼 있죠.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기쁨이 아니라 내 깃발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아가서 2장 4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우리말보다 이 뒷부분은 영어가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And his banner over me, 그 나를 뒤덮고 있는 깃발은 is love, 사랑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절대 권력을 지닌 솔로몬 왕의 보호속에 있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그를 사랑하는 솔로몬은 바로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솔로몬 왕은 절대 권력을 지녔을지라도 그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를 묵상하다가 문득 유치한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유한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들리는 목소리로 생명의 손수건을 흔들어가며 아우성을 쳐준 분이 누구십니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에 잇대어 주시기 위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구유에 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나무에 달리시는 것까지 기꺼이 감당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이 2011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지난 1년은 어떠하셨습니까? 또 지나온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물이 없는 르비딤 같아서 속상하시고 분노하셨습니까? 또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곳곳에 특별히 우리의 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순간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들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노란 손수건에 나오는 손수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깃발들이 나부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여호와를 잘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인생은 참 복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고 싸우기 싫다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자아는 거인처럼 커져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왜소하기 그지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일에는 초보자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는 물론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깃발이 수도 없이 많이 나부낍니다.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고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여기는 곳에도 여호와 닛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놓고 우리를 데리고 가셨음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면 우리에게 아주 큰 깃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도 되고 아론과 훌도 되며 여호수아도 되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의 삶이 여호와 닛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